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숨겨진 보석 같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ASD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죠. 바로 이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사실 아동 발달이나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정말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주목하신 자료는 2012년에 리서치 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스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입니다. 매슨, 코슬로스키, 매슨의 자폐증에서의 언어장애, 원인 및 증상 발현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이 연구를 바탕으로 ASD 아동들에게 없는 그 의사소통 문제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언어적 특징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ASD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네.
바로 사회성 부족,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반복적이거나 상동적인 행동 패턴. 뭐 이런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ASD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볼 점은 이 연구가 나올 즈음에 이제 개정된 진단 기준 DSM-5에서는 기존의 여러 진단명들 있잖아요.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뭐 PDD-SOS 같은 것들.
아, 네. 세분화되어 있었죠.
네, 이것들을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하나의 큰틀 안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AS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합된 진단명이 사실 중요한 변화이긴 한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스펙트럼이요?
네. 말 그대로 ASD라는 진단 아래에는 정말 넓고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게 분명 핵심 특징이긴 하지만 그 양상은 아이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의사소통 문제가 단순히 뭐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뇌 기능이나 구조와 관련된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과도 연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뇌 기능과도 관련될 수 있다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요. 하나는 양적 측면, 그러니까 언어 능력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정도의 문제고요.
양적인 거. 네.
다른 하나는 질적 측면, 즉 언어 사용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 특성의 문제입니다.
양적, 질적.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진단 체계에서 자폐성 장애와 PDD-NOS는 주로 이 양적인 심각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봤어요.
아하.
실제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PDD-NOS 진단 아이들보다 또이 아이들은 뭐 특정 진단은 없지만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보다 의사소통 어려움이 더 심각한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어 발달 자체가 더딘 그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럼 질적인 차이는 어떤 경우에 좀 두드러지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네네.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언어 발달 지연 자체가 아주 심각하지 않거나 오히려 어휘력 같은 건 뛰어난 경우도 많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방식,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능력에서 독특한 어려움을 보이는 거죠. 이게 질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ASD 아동의 언어 문제가 단순히 뭐 말을 늦게 배운다거나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하고 ASD 아동들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가 보여요.
어떤 차이인가요?
ASD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작하려는 그 동기 자체가 좀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와 사회성 문제가 뭐랄까, 이렇게 얽혀 있어요. 분리하기가 어렵죠.
얽혀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눈을 잘못 맞춘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 포인팅이라고 하죠.
네, 포인팅.
그게 잘안 나타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읽거나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언어 발달 지연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아, 사회적인 단서들을 잘못 잡으니까 언어 학습에도 영향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언어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맥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례를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핑송처럼.
네네.
그걸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농담이나 비유, 관용적인 표현들, 뭐 그림의 떡 같은 거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대화가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는데도 좀 서툴 수 있고요. 때로는 말의 리듬이나 억양이 약간 부자연스럽다거나 목소리 크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억양이나 목소리 크기까지요?
네, 어떤 연구들은 또 질문에 대한 반응이 눈에 띄게 느리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겉으로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소통에는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 같은 게 발생하는데요.
역설이요?
네. 이런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평균 이상의 뛰어난 어휘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꼬마 교수, 영어로는 Little Professors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꼬마 교수라니. 표현이 재미있네요.
네. 마치 걸어다니는 사정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능력, 예를 들어 어휘력만 보고는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소통의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겉모습에 속을 수 있다는 거네요.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아스퍼거 증후군은 다른 ASD 유형들과는 달리 지적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지적 장애는 없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자폐 성향을 보이는 고기능 자폐 아동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 혹은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언어 기억력 이런 것들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겉보기엔 좀 달라 보여도 근본적인 어려움은 공유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이 연구에서는 또 융통성 없는 언어, 영어로는 inflexible language 사용을 ASD의 특징으로 꼽는다고요? 이건 뭔가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단어나 구절을 상황에 맞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거나.
아, 반복 사용.
네, 또는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말투를 좀 조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너무 격식적이거나 아니면 뭐 책 읽는 듯한 말투를 고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이런 다양한 언어 패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 그리고 또 개별 아동에게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연구는 강조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디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배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흥미롭게도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본적인 언어 학습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능력, 그러니까 음성 모방 패턴 같은 것은 일반 아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달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물론 이건 역시 스펙트럼 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정말 변수가 많으니까요.
혹시 다른 질환이 함께 있을 때 언어 문제에 더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아,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취약 X증후군이라는 유전질환이 있거든요. 이게 ASD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취약 X증후군만 가진 그룹보다 ASD를 함께 가진 그룹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즉 수용 언어 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어요.
아, 동반 질환이 중요하군요.
네, 이렇게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이 언어 발달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하죠.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아동기 붕괴성 장애 CDD라는 유형은 일반적인 자폐성 장애 아동보다도 언어 발달이 더 느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듣다 보니 언어 문제가 정말 핵심적인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언어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예를 들어 뭐 때를 심하게 신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연구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죠. 답답하니까요.
네. 하지만 언어장애의 심각도 자체가 문제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심한 떼쓰기나 품행 문제와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은 언어 수준보다는 자폐 증상 자체의 전반적인 심각도였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언어 문제만으로 문제 행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관련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언어 수준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나 자폐 증상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언어 능력 향상만으로 모든 문제 행동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다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언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언어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계속이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폐성 퇴행, autistic regression이라는 겁니다.
자폐성 퇴행이요? 그게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보통 생후 한 18개월에서 24개월 그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전까지 잘 사용하던 단어나 간단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잃어버린다고요?
네. 단순히 발달이 멈추는 정체가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던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같은 말을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시기예요.
와, 그건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죠. 이 퇴행 현상은 다른 발달장애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ASD 아동들에게서 비교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퇴행을 겪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구마다 보고되는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한 15% 정도로 보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30%까지 보고하기도 하고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왜 어떤 아이들은 퇴행을 경험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자폐 증상이 심하거나 지적 장애가 동반될 경우에 퇴행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 또 증상 심각도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군요.
네. 아마도 연구마다 대상 아동이나 평가 방법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퇴행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말씀이셨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한 흥미로운 장기 추적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인가요?
7, 8세 때 자폐 그룹하고 언어 장애만 있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뭐 예상대로 자폐 그룹이 사회성이나 행동 문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20, 34세에 다시 평가했을 때도 여전히 자폐 그룹이 언어 장애만 있는 그룹보다 사회적 적응이나 독립적인 생활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성인이 되어서도 그 차이가 유지된다는 거네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주 어린 시기, 생후 20개월의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42개월, 그러니까 3살 반 정도 됐을 때 다시 평가했더니 초기에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그룹이 PDD-NOS로 진단받은 그룹보다 언어 결핍이 더 심각하게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초기 진단 유형이나 그 어려움의 정도가 이후 발달 경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ASD를 단순히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신경 발달 장애로 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말을 잘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나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데 아주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문제가 때로는 뭐 도전적인 행동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ASD는 정말 매우 복잡한 상태여서 지적장애나 간질 또는 미세하거나 큰 근육운동 능력의 어려움, 반복적인 행동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되는군요.
네. 언어 발달 경로 역시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2세 전후로 뚜렷한 퇴행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진단 기준 DSM-5에서 여러 하위 진단명들을 ASD라는 하나로 통합했지만 실제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의 그 다양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단명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엄청난 개인차, 그러니까 양적, 질적인 다양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ASD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또 각 개인에게 맞는 더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단순히 ASD라는 그 이름표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고유한 강점과 어려움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네,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언어 능력의 부족, 이걸 넘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양상 또한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요?
네, 그렇죠.
심각성의 차이, 즉 양적 차이, 또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인 질적 차이,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보이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 그리고 일부 아동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퇴행까지 정말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처럼 진단 체계가 어떻게 변하든 그 스펙트럼 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가변성, 영어로 tremendous variability라고 했죠.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는 이처럼 심오한 다양성을 마주할 때 ASD라는 하나의 넓은 범주로만 생각하기보다 그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소통 방식과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탐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